B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18일 친강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회담했습니다. 친부장은 이날 베이징 나우이타이 국빈관에서 블링컨 장관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양국 장관 회담에 참석하고 있는 화춘잉 중국 외교부부장은 트위터에 이번 만남이 미중 관계를 양국 정상이 발리에서 합의했던 대로 이끌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19일까지 중국에 머물면서 중국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만날 예정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16일 베이징으로 떠나기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번 방문 목적이 위기관리체제 설립, 양국 이해 진전 및 관련 현안의 솔직한 언급, 그리고 협력 가능성 타진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에 온 아프리카 평화사절단이 제안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안 핵심 조항들을 반박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7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세네갈, 이집트, 잠비아, 우간다 등으로 구성된 사절단을 만나 아프리카에 대한 러시아 약속을 강조하면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코모로와 세네갈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중재안을 설명하고 난뒤 푸틴 대통령은 이 안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의 수용을 전제로 하는 것에 의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또 러시아는 그간 크유 쪽이 봉쇄해 왔지만 우크라이나 측과의 대화를 거부한 적이 없었다면서 하지만 모든 평화는 새로운 현실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강제 합병한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 네 곳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러시아군을 겨냥한 우크라이나군 반격 초기 단계에서 양측에 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있다고 영국 관리들이 18일 밝혔습니다. 영국군 관리들은 정규 전황 평가에서 러시아군 손실이 지난 3월 바흐무트 전투 이후 최고 수준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정보 당국은 가장 격렬한 전투가 남동부 자포리자 지역, 바흐무트 근방, 그리고 동부 도네츠크 지역 서쪽에 집중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군이 이들 지역에서 공세를 통해 조금 전진했지만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에서는 비교적 효과적인 방어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외무부 장관이 17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이란 외무장관을 만나 회담했습니다. 파이살 빈 파르한 알사우드 사우디 외무장관은 이날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을 만나 지역 안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바이설 장관은 이어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을 만났고 사우디 초청장을 전달했습니다. 바이설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역 안보 특히 해양, 항해, 수로 안전과 관련해 양국 사이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란 외무부는 기자들에게 두 장관이 안보와 경제, 관광, 그리고 교통 분야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미르 압둘라히안 장관은 지역 안보가 외부 간섭이 아닌 역내 당사자들만 담보할 수 있다는 기존 이란 견해를 강조했습니다. 내전이 진행 중인 수단에서 휴전이 18일 아침 시작됐습니다. 19일 수단 내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 마련 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정부군과 신속지원군 RSF 측이 72시간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휴전이 발효된 18일 아침 수도 하르툼과 인근 옴두르만시는 비교적 차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번 휴전 합의를 17일 발표했습니다. 양국은 두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전쟁을 끝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내전으로 하르툼과 기타 지역이 전장으로 변했습니다. 수단 보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3,000명 이상이 숨지고 6,0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태국 과도 정부가 18일 미얀마 군사정권 외무부 장관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외무 장관들을 초청해 비공식 평화회담을 열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세안 주요 회원국들은 큰 비난을 받는 이번 회담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미얀마 군부 인사들은 그들이 쿠데타로 축출한 민간정부와 연계된 반대 세력들과 대화하겠다는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의 2년 동안 아세안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당했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1일 군사 쿠데타로 민간 정부가 무너진 뒤 미얀마는 폭력 사태에 시달려 왔습니다. BOA 세계 뉴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미국 할리우드의 대규모 예산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속속 개봉일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다시 돌아온 걸까요? 아닙니다. 영화의 시나리오를 맡고 있는 미국의 극작가들의 모임인 미국 작가조합 WGA의 파업 때문입니다. 이미 작가조합은 3년에 한 번 영화 TV 제작자 연맹인 AMPTP와 임금을 협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올해 쟁점을 두고 협상이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먼저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인 OTT 기반 제작물들이 급성장하고 있는데도 기존의 TV 프로그램 작가들에게 적용하는 최저임금 규정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제작자 측과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작가 측의 입장이 충돌한 겁니다. 이 영화 TV 제작자 연맹 AMPTP가 성명에서요. 이 스트리밍 쇼 작가들에게 더 높은 급여와 더 나은 로열티 지불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지만 아직 테이블에 있는 다른 제안의 규모 때문에 그렇게 할 의사가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파업이 시작된 게 지난달 2일이었는데요. 이후 미국의 TV 프로그램 대본 제작에 차질이 생겼었죠. Saturday Night Live, 또 The Tonight Show Starring Jimmy Fallon 같은 인기 심야 토크쇼 대본 제작이 중단됐었고요. 왕좌의 게임 같은 인기 연속극도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작이 어려워진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게 됐죠. 그런데 이번에는 할리우드의 인기 영화 시리즈 후속작들의 개봉일이 연기된 소식, 미 언론이 보도한 겁니다. 이 작가조합의 파업의 영향으로 인기 영화 시리즈 후속작의 개봉일이 줄줄이 연기된 것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디즈니 영화는 아바타 3편의 개봉일을 내년 12월보다 1년 정도 늦춘 2025년 12월로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2026년 12월로 예정됐던 아바타 4편은 아주 먼 얘기가 됐죠. 아바타 5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스타워즈 시리즈, 또 마블 스튜디오의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드 뉴 월드 같은 영화들의 개봉일도, 또 그 밖에 다른 영화들도 개봉일을 늦추고 있습니다. 이번 주 14일까지의 상황입니다. 이번 파업은요, 15년 만에 최대 규모라고 언론 매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2008년 파업 당시에 캘리포니아 경제에 약 21억 달러의 손실을 입혔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조합의 지도부가 만장일치로 승인을 했고요. 미 작가 조합 회원 15,000여 명의 전원이 뜻을 모았다고 하네요. 전 세계 작가들이 연대해서 이들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내용입니다. 미 작가 조합이 이 파업을 벌이면서 국제 작가 조합, 유럽 작가 조합의 지지를 요구했는데요. 런던,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등 세계 20여 개 나라, 30여 개 도시에서 현재 시각 14일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난다면 국제적인 파장이 있을 거란 지적입니다. 또 작가들의 뜻을 하나로 모은 또 다른 쟁점, 바로 인공지능 사용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대화 로봇 ChatGPT 등으로 할리우드 제작자들이 작가의 대본을 고치거나 반대로 인공지능이 쓴 대본을 작가들이 수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창작 영역까지 넘어오는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지만 작가의 영감에 손을 대는 것은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의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생활 속 경제, VOA 이야기 미국사, 인물 아메리카까지 준비해놨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AI voice phishing. 생성형 인공지능 대화 로봇 ChatGPT 등 인공지능이 상용화되면서 이를 통해 특정 인물의 목소리를 단 3초 만에 복제하는 기술로 보이스 피싱 사기,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회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이스 피싱 피해자의 77%가 이미 인공지능에 속아 보이스 피싱으로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들 중 3분의 1은 피해 금액이 $1,000 이상입니다. 이런 사기 범죄는 건강보험회사 혹은 미 국세청을 사칭하거나 자동차 보험 내용이 많습니다. 인공지능 지원 음성기기는 음성 복제 서비스를 사용해서 간혹 피해자의 가족 등 사랑하는 사람이 건 것처럼 느끼게 하는데요. 가령 아들이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위급한 상황이니까 빨리 여기로 돈을 보내달라고 하거나 피해자의 친척에 대한 정보까지 말하면 피해자는 감쪽같게 속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인공지능 보이스피싱 사기는 인공지능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비일비재하다는 건데요. 정부 관리들도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을 경고하면서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는데요. 음성 복제 기술로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를 복제해 금전을 요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CNN 방송은 심지어 가족이 납치된 상황을 만들어 돈갈취를 시도하는 사례가 이전보다 보편화돼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미국 부자. 미국인들은 스스로 얼마 정도 자산을 갖고 있을 때 부자라고 여길까요? 아니면 미국인들은 미국인들이 얼마를 가졌을 때 부자로 인식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미국의 한 설문조사 기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전국을 대표하는 표본 집단의 부자가 되는 데 필요한 평균 순자산이 얼마일 것 같냐고 물은 결과 최소 220만 달러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자신이 스스로 부유하다고 느낀 사람들은 응답자의 48%로 평균 순자산은 56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의 생각보다 실제 부유함을 느끼는 수준은 더 낮았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또래 집단과 비교해 행복감이나 혹은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데 또래 집단과 비슷한 수준의 생활이 가능해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들 가운데 젊은 세대들인 G세대와 밀레니얼은 61%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50대 이상의 연령대 세대들인 X세대는 39%, 베이비부머 세대는 31%로 젊은 연령층 세대일수록 더 많이 남들처럼만 살아도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설문조사 기관 측은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의 경우의 부를 각각 다르게 정의하는 역설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또 응답자들은 부를 순자산 개념이 아니라 더 큰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약 3분의 2가 사랑하는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갖는 것이 단순히 돈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보다 자신들에게는 부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70%는 이 부는 은행 계좌에 큰 돈을 갖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돈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VOA 방송 한국어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의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는 또 독자들께서 어떤 기사를 많이 읽으셨는지 궁금한데요. 바로 알아보죠.
네, 지난 8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이른바 베팅 발언에서 한국 정부의 비판을 받았죠. 싱대사는 이날 한국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관저에 초청해서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일각에서는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거라는데 베팅하고 있다면서 단언할 수 있는 건 현재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점이라고 이 고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네, 싱대사가 이렇게 말하고 난 뒤에 양국의 외교부가 상대국 대사를 초치하는 상황으로 번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장호진 한국 외교부 1차관은 9일 싱대사를 불러서 사실과 다른 내용과 묵과할 수 없는 표현으로 한국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건 외교 사절의 우호관계 증진 임무를 규정한 이 비인협약 또 외교 관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내정 간섭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중국 외교부가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를 불렀잖아요.
네, 맞습니다. 능룽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를 불러서 싱대사가 한국 각계 인사들과 접촉하고 교류하는 건 그의 업무라고 설명하면서 한국 측이 현재 양국 관계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되돌아보고 진지하게 대하길 바란다며 한국 정부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네, 자 여기에 백악관이 입장을 내놨나요?
네, 이번 주 비오의 독자들께서 가장 많이 읽은 기사로 올랐는데요.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최근에 이 한중관계를 얼어붙게 만든 이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발언에 대해서 분명히 일종의 압박전술이 사용된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주권국이자 독립국으로서 영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훌륭한 미국의 동맹이자 친구라면서 한국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외교 정책을 결정할 모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러시아가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량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최근 보고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갱신된 러시아의 지난해 12월 정제유 공급량은 이 3,225배럴로 표시됐고요. 1월과 2월에는 각각 44,655배럴 그리고 1,666배럴로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3월과 4월의 공급량은 각각 5,140배럴, 3,612배럴입니다. 이로써 작년 12월부터 올 4월까지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67,299배럴, 월 평균으로는 13,459배럴로 집계됐습니다.
네. 자, 러시아가 대북 유류 공급을 중단했던 게 지난 2020년도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2020년 8월이었는데요. 러시아가 약 2년 4개월 만에 북한에 다시 정제유를 공급한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겁니다.
네. 중국도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는 나라잖아요. 보고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중국은 올 2월까지 대북 정제유 공급량만 보고한 상태입니다. 중국이 1월과 2월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는 35,398배럴인데요. 러시아의 1월부터 4월까지의 공급량을 합치면 올해 북한에 유입된 유류는 모두 99,473배럴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는 유엔의 연간 대북 허용치 50만 배럴의 19.89% 수준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서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요. 북한의 정제유를 공급한 나라들에는 매월 30일까지 전달 대북 공급량을 보고하도록 했었습니다.
네, 뭐 규정에 따라서 러시아가 이번에 보고를 한 건데요. 그런데 러시아가 갑자기 유류 공급을 재개한 이유가 뭔가요?
네, 러시아가 갑자기 유류 공급을 재개한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두 나라 접경 지역에서는 작년 11월부터 열차 통행이 재개됐는데요. 이번 유류 공급 재개와 연관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BOA는 5월 한 달 동안 촬영된 위성 사진을 분석해서 이 북러 접경 지역의 북한 측 지대에서 최소 7대의 열차를 포착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북한의 정제유를 다시 공급하면서 지금 두 나라 공급량이 안보리가 정한 상한선을 넘길지가 관심사네요.
네, 맞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인 2019년에 총 46만 6,773배럴을 북한에 반입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전체 허용치의 93%로 안보리가 정한 연간 상한선을 넘은 건 아니었는데요. 다만 이 수치는 공식 보고된 정제유만을 근거로 한 걸로 실제로 북한에 반입된 양은 훨씬 더 많을 걸로 미국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이 북한이 공해상에서 제3국 선박으로부터 유류를 전달받는 모습이 수차례 포착됐는데요.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확보한 유류는 공식 집계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보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북한 선박이 러시아에 입항하려고 한다는 소식이 있었죠. 자세한 소식 좀 보죠.
네, 러시아 극동 지역인 나호카 항구 개선 장소에서 북한 선박 한 척이 포착됐습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지도에는 이 북한 선박인 금야호가 나호카만 한가운데 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지점에서 나호카 항구까지의 거리가 약 6km로 입항을 앞두고 개선 장소에 대기 중인 걸로 추정됩니다.
네, 북한 선박이 러시아 해역에서 발견된 게 얼마 만인 건가요?
네, 북한 선박이 러시아 해역에서 발견된 건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 약 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마린 트래픽 자료에는 최근 북한 선박이 블라디보스톡 같은 다른 러시아 항구에 기항한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러시아에 입항하려고 했던 북한 선박 이름이 금야호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배는 1991년에 건조된 중소형 화물선인데요. 파나마와 팔라우 선적을 거쳐서 2016년부터 북한 깃발을 달았습니다.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통합 해운정보시스템 자료에는 함경남도 함흥소재 성천강 수산회사가 금야호의 소유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 배가 나호카 항구에 도착한 게 언젠가요?
네,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금야호가 나호카 항구의 개선 장소에 도착한 건 지난달 20일인데요. 이후 20여일이 넘도록 개선 장소에서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가까운 항구인 나우캉에 입항할 걸로 예상되지만 개선 장소에서 다른 선박으로부터 물품을 건네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 배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 언급된 적이 있었다고요?
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연례 보고서에서 이 금야호가 2021년 5월 9일 청진에서 석탄을 선적했고 닷새 뒤인 14일에 중국 닝보 저우산 해역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 해역에 머물던 금야호는 다음 달인 6월 27일 북한으로 되돌아갔는데요. 중국 닝보 저우산에 머물던 어느 시점에 석탄이 하역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나우카 항구 인근에 머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제재 위반을 단정할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과거에 금야호가 제재 위반 전력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나우강은 과거에 북한 석탄이 세탁된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북한 선박의 러시아 입항을 보니까요. 조금 전에 저희가 정리했던 그 러시아 유류 공급까지 러시아하고 북한의 교역 재개 역시 짚어봐야 되겠네요.
네, 이번 북한 선박의 러시아 입항이 최근에 재개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북러 교역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주목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최근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한 정제 유항을 유엔 안보리에 보고하면서 러시아의 대북 정제 수출이 약 2년 4개월 만에 재개된 걸 알렸습니다.
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북핵 수석 대표가 만났죠?
네,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워싱턴에서 만나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조율했습니다.
네, 내용 바로 알아보죠. 자,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어떤 내용을 강조하면서 대북 정책을 설명했을까요?
네,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에게 긴장 고조 행위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It's important to make clear to the DPRK that its escalatory behavior has consequences.
네, 성김 대표는 북한과 대화를 추구하고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요. 비핵화 진전과 관계없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일본, 다른 동맹국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북한과 관여하고 그들의 공격적인 활동을 억제하며 국제사회의 대응을 조율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자, 북한의 추가 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성김 대표는 북한의 추가 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협력된 독자 제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미국과 함께 제재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만약 추가 발사가 있을 경우에 그러한 대응 방안을 고려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중대한 맥락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안보리의 신뢰성이 위태로운 상태라고도 했습니다.
네, 자,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미한 두 나라의 외교적인 노력을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또한 한미는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의 핵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보유를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가 지속 발신될 수 있도록 한미는 G7, EU 등 유사 입장국들과 연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또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차단해 나가고 있다면서 미국과 한국이 최근에 발표한 독자 제재를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성김 대표와의 회담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한미의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조율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한국의 대북 접근법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라면서 총체적인 접근법을 택한 거라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그런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오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총체적인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 총체적인 접근이 바로 억지와 그다음에 단념시키는 것과 그다음 마지막으로 대화 외교를 통해서.
네, 이어서 이런 노력이 국제사회 연대를 통해 강력하게 계속되면 결국 어떤 순간에 북한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김 본부장은 덧붙였습니다.
네, 독자의 선택 이번 주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생활 속 경제 이어집니다. 오늘은 미국의 지속가능 소재 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택상 기자입니다.
미국 경제와 산업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환경. 최근 미국의 대표적인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에서 의미 있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환경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가량이 미국이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국가가 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데 동의한다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탄소 중립이란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서 이 탄소 순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은 환경보호, 그중에서도 특히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기후위기 대처가 왜 중요한 것인지 미국 에너지부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Recurring wildfires, unprecedented flooding, persistent droughts.
산불과 전례 없는 홍수, 또 계속되는 가뭄 등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악영향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무엇보다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환경보호는 비단 정부의 정책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의 경제활동에서도 탄소 배출을 줄이는 등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는데요. 각 산업 현장에서는 이를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제의 중심으로 들어온 지속 가능성. 경제와 산업 활동에서 환경을 중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정된 자원을 아껴서 사용하고 제품 생산 과정에서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해 주목받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바로 지속가능 소재의 적극적인 활용입니다. 지속가능 소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친환경적인 소재의 개발입니다. 제품 사용 후 폐기될 때 이것이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제품을 친환경 소재를 활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재활용입니다. 페트병 등과 같은 폐기물을 모아서 이를 가공 후에 다시 제품의 소재로 활용하는 겁니다. 미국 경제와 산업에서 이런 지속가능 소재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소재의 개발. 우선 제품을 다 쓴 후에 버려져도 환경을 크게 해치지 않는 친환경 소재를 개발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각 업체는 자사에서 지속가능 소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신발 제조업체 올버즈가 대표적입니다. 올버즈 설명에 따르면 현재 시장에 나오는 신발의 57% 그리고 의류의 약 64%가 합성 소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환경적 측면에서 이 합성 소재가 가진 문제점은 뭘까요? 합성 소재의 주 원료는 플라스틱이고 이 플라스틱은 석유로 만들어냅니다. 잘 알다시피 석유는 화석연료죠. 그리고 이 화석연료는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주류 방식으로 옷과 신발을 만들면 그만큼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올버즈가 내놓은 대응 방식 중 하나는 친환경 소재의 활용입니다. 합성 소재를 사용하는 대신에 사탕수수나 나무를 원료로 사용해서 천연 소재를 개발하는 겁니다. 올버즈가 홈페이지에서 직접 설명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They cover three main priorities, which are regenerative agriculture, renewable materials, and responsible energy.
친환경 소재 등의 활용을 통해서 오는 2025년 말까지 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줄이고 중국적으로는 배출 제로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런 친환경 소재로 만든 제품 가격은 얼마나 할까요? 사탕수수를 이용해서 만든 슬리퍼의 일종인 플립플랍의 경우는 개당 35달러 하고요. 나무를 소재로 활용한 운동화의 경우에는 개당 105달러입니다. 다른 사례는 미국의 아웃도어 의류 전문 업체 파타고니아입니다. 파타고니아 설명에 따르면 미국인 한 명이 1년에 버리는 의류의 양은 약 36kg입니다. 헌옷을 수거함 등에 넣어서 기부하는 것 말고 그냥 버리는 양만 이 정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헌옷을 기부해도 현재의 주류 방식으로 만들어진 의류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파타고니아는 설명합니다.
When we donate our garments, very little of that is actually ever resold. Only about 6%.
사람들이 기부하는 헌옷 가운데 실제로 다시 파는 양은 전체 기부된 옷 가운데 약 6%로 극히 적은 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방식으로 폐기되는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환경오염이 일어난다는 것이 이 업체의 지적입니다. 파타고니아는 이 환경보호를 위해 천연고무 등의 친환경 지속가능 소재를 활용해 의류를 제작하는 방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파타고니아가 재생 유기농 인증 코튼으로 만든 바지는 약 100달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재활용 소재의 활용. 지속가능 소재의 또 다른 주요 방식은 이미 사용된 제품을 재활용하는 겁니다. 이 방식은 의류와 타이어,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주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제조업체 GM의 사례를 볼까요? 이 회사는 몇 년 전부터 이 자동차 부품 제조에 재활용 페트병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GM이 자사의 재활용 프로그램에 관해서 설명하는 내용 들어보시죠.
The bottles are collected and baled. From there they go to a company that washes them and converts the material into flake.
다 쓰고 버린 플라스틱 물통을 수거해서 세척 후에 작은 조각으로 분해한 뒤 여러 과정을 거쳐서 다양한 형태의 직물로 만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직물은 엔진 단열 덮개나 공기정화 필터 등의 재료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GM은 지난 2021년 약 1,700만 파운드, 그러니까 약 770만 킬로그램의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스포츠 의류 업체 나이키도 재활용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이를 널리 알리는 회사입니다.
We've taken our first steps, turning trash into new products. Old water bottles, old clothes.
나이키는 그 첫 단계로 쓰레기를 활용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면서 오래된 물통과 또 오래된 옷, 그리고 오래된 신발을 활용해 이를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네, 저는 지금 온라인으로 제품을 살 수 있는 나이키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검색창에 지속가능 소재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가방부터 신발, 의류 등 여러 제품이 나오는데요. 이 가운데 $150짜리 신발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품 설명을 보니 신발에 들어간 소재 중 최소 50%가 재활용한 소재라고 하네요.
지속가능 소재 산업의 도전 과제는 뭘까요? 현재 지속가능 소재를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이 마주한 가장 큰 도전 과제는 뭘까요? 제1과제로 꼽히는 건 바로 생산 비용의 절감입니다. 기존 합성 소재로 제품을 만들 때 드는 비용보다 이 지속가능 소재를 활용해 제작하는 비용이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 발전된 기술 또 복잡한 과정 등을 거치면서 생산 단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또 아직까지 친환경 소재 제품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확실하게 자리 잡지 않은 만큼 수요가 제대로 뒷받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통한 비용 절감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해당 요인으로 꼽힙니다. 종합해보면 지속가능 소재로 만든 물건의 가격이 일반 제품보다 더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지속가능 소재로 만든 제품은 기성 제품보다 평균적으로 75에서 85% 더 비쌉니다. 특히 의류의 경우에는 150에서 210%나 더 비싼 가격이 형성됐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더해 전반적으로 재활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과제로 꼽힙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미국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4%에 불과합니다. OECD 내 유럽 국가들이 14%, 또 OECD 내 아시아 국가들이 12%로 모두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것과 비교할 때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생산 단가 절감과 또 전반적인 재활용률 제고를 통해 미국에서 환경 보호를 위한 지속가능 소재 관련 산업이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지속가능 소재 관련 산업의 이모저모를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대 15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47부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대.
1948년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 내 여론과 정치 전문가들은 트루먼 대통령이 패배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트루먼 대통령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직접 미국인 유권자들을 상대로 열정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기차가 미국 전 지역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동안 연설을 수백 번 했고 아이오와주에서는 농민들을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기차가 미국 남부 텍사스에 도착했을 때는 아동 보호소를 방문했고 몬태나주와 아이다호주의 시골 지역에서 기차가 정차할 때 아무리 소수의 인원이라도 지역 주민이 찾아오면 직접 만나 함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토마스 듀이 후보와 공화당은 기차로 미국 전역을 돌며 소수의 인원까지 챙기며 유권자들이 직접 만나는 트루먼 대통령의 선거운동 방식을 비웃었습니다. 듀이 후보 측은 트루먼 후보가 표가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작은 마을에서도 표를 얻기 위해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트루먼 대통령은 오히려 공화당의 이런 시각을 공격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공화당의 이런 비난이야말로 토마스 듀이 후보가 보통의 평범한 미국인들을 고려하지 않는 증거라며 반박했습니다. 공화당의 토마스 듀이 후보 역시 기차로 미국 전역을 돌며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듀이 후보의 연설은 트루먼 대통령의 연설에 비해 단순하고 건조했습니다. 듀이 후보의 연설에서는 트루먼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흥미있게 만들었던 그런 열정과 감정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유있게 선거운동을 벌이는 듀이 후보의 태도를 두고 어떤 기자는 토마스 듀이 후보는 이미 당선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고 단지 취임식만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기사를 쓰기도 했지요. 그런데 사실 듀이 후보가 당선을 확신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미국의 거의 모든 정치 전문가가 트루먼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못을 박았고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토마스 듀이 후보가 대선이 끝나고 백악관에서 할 일에 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도 토마스 듀이 후보가 선거에서 큰 표차로 승리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정치 전문가와 언론인, 일반 미국인의 여론까지 모두가 토마스 듀이 후보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이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다수 정치 전문가가 트루먼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예상을 내놓았지만 트루먼 대통령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힘있게 선거운동을 이어갔고 점점 더 감정에 호소하는 연설을 하며 토마스 듀이 후보에 맞섰습니다. 대다수 미국인은 여전히 트루먼 대통령이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싸우는 트루먼 대통령의 용기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선거 운동이 한창이던 어느 날, 트루먼 대통령의 연설이 끝날 때쯤 한 시민이 듀이에게 지옥을 보여주세요. 해리, 우리가 이길 겁니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곧이어 전국의 트루먼 지지자들이 듀이에게 지옥을 보여주세요. 해리, 하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선거 당일까지 선거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노동자와 유대인, 흑인, 가톨릭 신자 등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특별히 호소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마지막 라디오 연설에서 평화와 모든 사람을 돕는 정부를 위해서 일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마지막 연설을 마친 트루먼 대통령은 고향인 미주리주로 돌아가 선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전국의 공화당원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선거일을 맞이했습니다. 공화당원들은 이번 선거일이 미국 유권자들이 16년 만에 공화당이 다시 백악관을 차지하도록 선택할 바로 그날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북동부 주에서 나온 일부 초기 개표 결과는 해리 트루먼 후보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걱정하는 공화당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공화당원들은 개표가 완료되고 모든 집계가 끝나면 토마스 듀이 후보가 승리할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 신문의 편집장 역시 토마스 듀이 후보가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선출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 신문 편집장은 듀이가 트루먼을 꺾다로 기사 제목을 크게 써서 신문을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시카고 트리뷴 신문은 틀렸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과 그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들을 제외한 모두가 틀렸습니다. 1948년 대통령 선거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거 당일 밤, 트루먼 대통령은 모든 투표가 집계되기 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트루먼 대통령은 비서관에게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확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선거 결과를 듣고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의 해리 트루먼 후보는 공화당의 토마스 듀이 후보를 꺾었을 뿐 아니라 큰 표차로 이겼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비오의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인물 아메리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소개합니다. 노시찬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 제39대 지미 카터 대통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미 카터는 미국 남부 조지아주에서 태어나 땅콩 농장을 경영하며 중앙 전계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방 상원 의원과 주지사를 거치며 참신한 정책으로 관심을 끌기 시작했고 결국 1977년부터 1981년까지 백악관의 주인이 됐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일단 백악관에 입성하자 세계 평화와 인류 복지를 위해 줄기찬 노력을 기울였으며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한반도의 인권 증진, 미북 관계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퇴임 후에도 인도적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대통령 재임 시보다 더 많은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됐습니다.
지미 카터는 1924년 10월 1일 미국 남부 조지아주 플레인스라는 조그마한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정식 이름은 제임스 얼 카터 주니어였습니다. 지미 카터의 집안은 침례교도로 신앙심이 매우 깊었습니다. 지미 카터는 조지아 공과대학을 다닌 다음 1943년 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에 있는 미 해군 사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생도 시절 여동생의 친구인 로절린 스미스와 사랑에 빠졌고 1946년 졸업하던 해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3남 1녀를 두었습니다. 해군 장교가 된 지미 카터는 대서양 함대, 태평양 함대 등에서 전함과 원자력 잠수함 승무원으로 복무했습니다.
지미 카터는 7년간의 복무를 마치고 1953년 대위로 전역했습니다. 고향 플레인스로 돌아온 지미 카터는 땅콩과 모카 농장을 운영해 상당한 돈을 모았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땅콩 농부, 즉 피넛 파머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카터는 1962년 민주당 소속으로 지방정치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카터는 미국에서 민권운동이 한창이던 당시 주 상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그로부터 8년 후에는 조지아주 지사에 당선됩니다. 미국 남부지방의 젊은 지사 중 한 사람으로 등장한 그는 환경을 개선하고 주 정부의 능률을 높이며 인종차별을 제거하는 등 참신한 정책으로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1974년 카터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카터가 누구야 할 정도로 그는 정계에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후보를 결정하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비교적 쉽게 1차 투표에서 당 후보로 뽑혔습니다. 지미 카터는 미네소타 출신 월터 몬데이를 당의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공화당의 경쟁 상대는 제럴드 포드 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세 차례나 텔레비전 토론을 하는 등 치열한 선거전에서 카터는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그 결과 297대 241의 선거인단 표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1977년 1월 20일 제39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백악관에 입성하자 인플레이션과 실업 등 경제 문제를 개선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했습니다. 그 결과 임기 마지막 무렵에는 거의 800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고 예산 적자는 줄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은 거의 신기록을 수립할 만큼 높아졌습니다.
에너지 부족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그는 전국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국내산 석유에 대한 가격 통제를 해제함으로써 생산이 늘어나도록 유도했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정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고 트럭 운송과 항공업계에 대한 규제도 풀었습니다.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1억 300만 에이커에 달하는 거대한 알래스카의 대지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국립공원 시스템을 확대했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인문, 사회복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연방교육부를 신설하고 사회복지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정부 공무원으로 어느 때보다 많은 여성, 흑인, 중남미계 직원을 고용한 것도 카터 행정부 때였습니다. 월남전을 반대하며 군 징집을 기피했던 젊은이들도 사면했습니다.
1978년 미국에 있는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는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평화협정을 주선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파나마 운하협정 비준도 커다란 성공이었습니다. 그는 전임 정부의 뒤를 이어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외교 개선에 힘을 써 완전한 외교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재임 중 한국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한국의 군사정부에 의한 인권 탄압에 거듭 우려를 나타냈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려는 계획도 추진했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한국이 이제는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주요 지휘관들의 반응과 정보 보고들이 그러한 계획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게 되면서 철수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소련과의 중거리 핵미사일 제한협정, 즉 SALT-2 협정을 성사시킨 것도 큰 성과로 꼽힙니다.
그 같은 성취가 있었음에도 심각한 몇 가지 문제는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SALT-2 협정의 비준을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979년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이 시위대에 점령당하고 대사관 요원들이 인질로 억류됐습니다. 이 사건은 카터 대통령 재임 마지막 14개월 내내 뉴스의 초점이 됐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인질 석방을 위해 어려운 협상을 계속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1980년 대선에서 카터 재선 실패의 주 요인이 됐습니다. 이란은 카터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는 날 52명의 인질을 석방했습니다.
2차 임기 도전에 실패한 카터 대통령은 1981년 백악관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카터 대통령은 퇴임 후 인도주의 활동에 전념하면서 재임 시보다 더 많은 존경을 받으며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전임 대통령 중 한 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Habitat for Humanity라는 기구의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Habitat for Humanity는 미국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의 집 없는 사람들에게 거주지를 마련해주기 위한 자선 기관입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직접 망치를 들고 봉사자들과 함께 건축공사를 했습니다. 2011년 11월에는 노구를 이끌고 부인 로잘린 여사와 함께 IT 지진 피해 현장을 찾아가 난민들에게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Now, this is the 28th year that my wife and I have joined with Habitat to build homes.
카터 전 대통령은 부인과 함께 집을 지어주는 일을 20년째 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미국에서 온 500명의 봉사자들과 함께 800채의 주택을 건설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터 센터를 설립하고 세계의 인권 향상, 보건 제도 개선, 민주 제도의 실현, 평화 증진 등 많은 분야를 돕는 데 앞장섰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이 단계적 방식으로 비핵화를 추진해 북한이 궁극적으로는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고 미국도 북한의 평화를 보장하고 제재를 해제하는 해결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1994년 북한이 핵확산 금지조약 NPT를 탈퇴하고 한반도에 핵전담이 높아졌을 때는 미국의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김일성 주석과 담판을 가진 카터 전 대통령은 핵 개발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김 주석이 사망함으로써 미북 관계는 더 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2010년 2차로 북한을 방문해 그곳에 억류 중인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스 씨의 사면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2002년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민주주의와 인권의 증진, 경제와 사회 개발을 위해 수십 년 동안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기울인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노벨상 수상 연설에서 신은 우리에게 선택의 능력을 부여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We can choose to alleviate suffering. We can choose to work together for peace. We can make these changes.
우리는 고통 해소의 길을 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 협동하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변화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여러 권의 저서와 자서전을 펴냈습니다. 그중에는 미국의 도덕적 위기, 팔레스타인 평화는 분리가 아니다도 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에 대한 영화도 출시됐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간암, 피부암 등으로 힘든 노년을 보내고 있지만 2023년 현재 98세로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최장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고향인 조지아주 자택에 머물고 있는 카터 전 대통령은 2023년 2월부터 생애 마지막을 보내는 호스피스 케어를 받고 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지미 카터 제39대 대통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